오늘 본문은 유럽의 첫 번째 교회,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와 간수의 회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다는 것, 주도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는가. 교회가 형성되는 것도 바울과 실라의 고생한 덕분에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주도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교회의 복음 증거와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말하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적이신가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는 적어도 두 사람의 회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고 한 사람은 무명의 빌립보의 간수의 회심입니다. 물론 그 가족들도 다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적어도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아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이 여종이 귀신에게서 풀려남을 받고 아마도 이 여종도 빌립보 교회의 처음 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복음이 변화시키는 이야기죠. 먼저 루디아의 회심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을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또 가려고 하는데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드로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것이 성령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것인 줄을 인정하고 그들은 배를 타고 이 에게해죠. 지금은 터키의 서해안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다를 건너면 에게해를 건너가면 이제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고 당시에는 마게도니아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입니다. 유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 바닷길로 25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이제 이튿날 네아폴리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네아폴리에서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로마가 길을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군인들을 위해서. 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 한 16km 정도 서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빌립보를 만나게 되죠. 말하자면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유럽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250km 정도 바닷길인데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귀환하는 길에 다시 이 바닷길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닷새가 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바람이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 갔을 겁니다. 여기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행정수도는 아니었어요. 행정수도는 아니었지만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을 보여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광주 같으면은 빛고을이라는 이름을 선호하는 게 있죠. 또는 제가 옛날에 어떤 분 자기소개서에서 봤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예향 광주 출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봤죠. 예향? 예향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고장에 대한,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도시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한 5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로마의 식민지죠.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이죠. 빌립 왕이 주전 4세기에 이 지방을,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뭐 고대 왕들이 늘 그랬듯이 자기가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가 됐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아마 뭐 수요일이나 안식일 전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을 보실까요? 11절입니다. 2절 이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러다가 13절에 안식일을 이제 맞아서 그들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며칠 동안 바울이랑이 뭘 했을까?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며칠 동안 바울이랑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들을 여기로 데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늘 그들은 하던 대로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을 접촉을 했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 그랬어요.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회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굳이 여기서 기도할 곳이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정식 회당이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모였죠.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나가는데 문 밖 강가에 나갔더니 이게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주변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치. 그들은 중심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임 장소를 선택한다든지 회당을 짓는다든지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외곽 지역에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가에서는 또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튼 그렇게 나가서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에는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인 유대교를 따르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인들과 여성 남성들의 모임 시간이 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여성들이 더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기를 원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들은 거기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거기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한 30분 했다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헬라어 시제들을 보면 상당 시간 그들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토론도 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동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여인에게 생애를 바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애를 바꾸는 변화죠. 왜? 전과 같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녀가 두아디라 성이라고 하는, 두아디라는 여러분 일곱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에 하나죠. 두아디라가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요. 소아시아에는. 근데 두아디라는 이 여인의 출신지인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왜 와 있을까요? 이 여인은 사업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고대에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겠죠. 비즈니스를 하는 여성이었는데 그 비즈니스가 상당히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성은 그 자주색 염료 사업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고대에는 자주색 옷을 입는 것은 굉장히 뭐 왕들도 자주색 옷을 입었지만 자주색 염료가 비쌌고 그래서 이게 고가였고 그러니까 잘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와서 여기에 점포를 내고 사업을 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도 있었겠죠. 아마 이런 이 여인의 이 사업하는 여성이라는 소개는 그녀가 과부였거나 또는 이혼한 여성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로마법에 의하면 자녀를 넷을 둔 엄마는 로마법에 의해서 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녀가 한 넷이나 그 이상 됐을지 모르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녀 자신의 이름인지 아니면 두아디라가 그 전에 속해 있던 루디아 왕국에 속해 있던 지역인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광주댁. 그럼 광주댁은 세월이 흘러서 한 30세기 정도 천년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분의 이름은 성은 광씨고 이름은 주댁이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상황을 모르면 이런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떤 학자는 이 여인이 빌립보에 낸 가게 이름이 루디아였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여인의 개인 이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자기도 믿겠다고 하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 여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 모르겠어요. 루디아 말고도 어떤 여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수 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만 여기서 회심을 했다는 얘기로 우리가 결론을 함부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는 특별히 루디아라는 여인을 주목해서 이 여인이 회심하게 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루디아라는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루디아가 첫 번째 유럽의 개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본문을 누가가 쓰고 있나 하면 4절, 14절 하반절에 보면 말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에 말을 따르기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10명이 있었는지 20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루디아가 마음이 본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여성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하는 여자니까 그렇게 뭐 쉽게 호락호락하게 사람의 말을 듣고 믿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들렸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복음을 따르고 순종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분명히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바울이 어떤 루디아를 향해서 특별히 뭔가 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후일에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한 거는 믿도록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을 말했어요. 근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는 언제 쓴 건가 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이죠.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칠 무렵에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의 복음 전도의 경험을 마무리하면서 쓰는 건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1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에게든지 상관이 없더라. 배운 사람이든지 안 배운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못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더라.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 그는 경험을 한 거죠. 내가 한 10년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 말만 들으면 다 예수를 믿더라고. 내 앞에서 엎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음에 대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이 나를 전과 다르게 살게 만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실제합니까? 아까 헤세드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이죠. 주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시원해지죠. 영광의 빛을 보는 거죠. 영광의 빛을 보기 전과 본 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전처럼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변화가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루디아는 이미 한 번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들어올 때, 개종할 때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가 개종했습니다.
내가 유대교를 믿어야지 결심했고 유대교로 갔습니다. 유대교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복음을 믿게 하실 때 일어나는 거니까요. 주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60년, 70년을 다녀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만나야 일어나는 일이죠. 루디아가 복음을 믿게 되자 그와 그녀와 그의 집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 모든 집이 다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그 집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유독. 그리고는 루디아는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합니다. 그리고 머물게 했습니다. 집이 컸겠죠. 루디아의 집은 컸을 겁니다. 그만큼 되니까 또 청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이런 여관 같은 데 있지 말고 오세요. 아마 복음을 더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환대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치면서 쓰는 얘기 같진 않아요. 성경을 보면. 누가는 루디아의 회심의 진정성이 그녀가 바울 일행을 향하여 환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환대, 손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덕목이었으니까요. 뭐 로마서 12장 13절 또는 디모데전서 3장, 히브리서 13장 손대접하는 것,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덕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례로서도 강조가 되던 것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그것을 다 보여줍니다. 결국은 40절을 가서 보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학자들은 루디아의 집이 바로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모임 장소가 되었다고. 교회는 사람이죠.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집이 아닙니다. 빌딩이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자리는 빌립보의 교회의 첫 번째 자리는 루디아의 집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유럽에서의 첫 번째 개종자이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훨씬 액티브하게 일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루디아처럼.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아마 여전도 회장하고 부회장이었을까요?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세요 라고 말하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중에는 루디아가 있었겠죠.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의 특징이기도 하죠. 우리는 두 번째로 간수의 회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간수의 회심은 첫 번째 표적과 관련해서 일어나게 되죠. 그 표적은 뭔가 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표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여느 때와 같이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회당으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회당으로 공식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그들은 회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 이런 사람들은 그 고대에 대개 신전에 있으면서 예언하는 능력을 통해서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예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앞날을 점쳐준다든지 또는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어떤 내 앞에 있는 난관 또는 원수, 대적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대개 복화술을 썼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복화술 아시죠? 입술로 말하는 게 아니고 배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신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마술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여인도 아마 이 여종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마 어린 여자아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지나가면은 꼭 보면은 이 여자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냥 한번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쫓아오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웠대요. 왜 괴로웠을까요? 너무 쪽집게 같이 맞춰서?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정확해 보이기는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이 다신론 이 헬라의 다신론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의 관념으로 보면 이거는 제우스 정도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리킨다고 그랬는데 전하여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관사가 없어요. 헬라어에 관사가 없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구원의 길이 우리는 헬라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신은 많잖아요. 신이 많은 구원 중에서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정도로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마귀의 증거가 바울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며칠은 아마 참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는 참지를 못하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에게 명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다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와라. 그런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아이는 순식간에 자기가 예언하는 이 점을 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평범한 애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마 이 여정도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이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은 이제 수입의 근원이 사라지자 이 로마 시민인 빌립보 사람들이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얘기를 하죠? 장터로 갔습니다. 이 장터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고라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장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안에는 아고라가 있었습니다. 아고라는 뭐 말하자면 거기에 법원도 있고 뭐 그 시장도 거기 살고 있고 통치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시의 중심지죠. 거기서 여론도 형성이 되고 거기서 투표도 하게 되고 거기서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광장이라고도 불리는데 보통 오픈 마켓이라고도 불렸어요. 장터죠. 사람들이 거기 와야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로 데리고 가서 관리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0절과 21절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민족적인 감정을 드러냅니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우리 성, 빌립보, 이 평안한 빌립보 성을 소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들은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합니다. 이 고발 내용에는 로마인들의 애국심을 부추기는 내용, 로마 속주의 외국인 혐오 감정,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에 대한 반유대 감정이 이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이렇게 그들은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왜 누가와 디모데가 같이 걸려들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절반은 유대인이지만 절반은 그리스 사람이었죠.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죠.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순수 유대인 두 사람이 걸려듭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라고 하는 점에서 로마의 다신론 사회에서 얼마나 일신교인, 유일신교인 유대교를 거북하게 여겼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일제히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막 난리를 핀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일치단결하여 고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자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하죠. 로마법 체계에서 이런 매질 또는 채찍질, 매질이나 채찍질은 일반적으로 사형을 당할 대상이나 시민권을 박탈해야 하는 중형을 받은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단순히 매를 그냥 때리는, 옛날에 제 기억에 한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아이, 한 16살 먹은 아이가 남의 차에다가 낙서를 했다가 싱가포르 법정에서 한 40대를 때리라고 그랬던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미국하고 아주 크게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죠.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애들이 있긴 하죠. 이제 조심, 이제 위험한 말을 제가 했습니다. 여튼, 이런 매질은 단순히 현대사회에서 남아있는 싱가포르 같은 데서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겠죠. 그런 정도의 매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을 거의 때려 죽일 만큼이나 무서운 형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언제 이런 매질을 당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많이 친 후에, 23절에 많이 친 후에, 근데 이 많이 쳤다는 얘기는 아주 심각하게, 가혹하게 친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제 옥에 갇히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 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깊은 옥에 그들을 집어넣었다고 말하고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여러분, 착고가 쇠사슬을 이렇게 발에다 채운 건지 아니면 우리 옛날에 보던 그런 나무대기에다가 이렇게 발을 집어넣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사진들을 보면 뭐 둘 다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이런 말 하거든요. 세 번 태장으로 맞고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에서 맞은 거예요. 사실 바울이 한 18년쯤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때로부터 18년쯤 전에 하던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감옥에다가 집어넣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피가 터지도록 매를 맞고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 깊은 옥에 던져진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현대의 감옥이 아닙니다. 중세도 아닙니다. 고대의 감옥입니다. 에크하르트 슈나벨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적어도 12시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고 발이 착고에 채워진 채로 아주 불편하게 바닥에 앉아 있었으며 싸매지 못한 상처와 말라붙은 피를 보며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릴 수밖에 없었고 완전히 깜깜한 깊은 옥에 갇혀 있었으며 잠도 전혀 잘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정 정도의 시간에 깨어 있었다. 그들은 전혀 기가 꺾이지 않은 상태였다. 잘 묘사해 준 것 같아요. 그 비참함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육체적인 물리적인 비참함은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뭔가 하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듣습니다. 이 죄수들은 며칠이나 혹은 더 오래 있었던 죄수들일 텐데 아니 오늘 막고 들어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어요. 이 들었다는 말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죄수들이 들었다.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바울과 실라는 순혈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시편을 노래했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달달달달 외는 시편을 노래했을 겁니다. 어떤 시편을 읽었을까?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찬송들을 주로 불렀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탄식의 시를 읽지 않았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감옥 속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다 헬라어가 공용어니까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70인경으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으로 시편을 찬송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 깊은 옥에서 한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어떻게,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선율과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탄식, 죽겠네 이런 게 아니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이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생각은 뭘까? 그들은 애당초 마게도니아에 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빌립보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맞아본 적이 없었는데 죽을 뻔했네. 정말 이런 데 쓰는 말이죠. 정말 죽도록 맞고 감옥에 와 있습니다. 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죽이시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 나올 법도 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는 말은 없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사도들이 딱 붙잡혀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협박을 합니다. 우린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두들겨 맞죠. 매질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채찍질을 당했어요. 가혹한 형벌이죠. 그저 몇 대 맞고 나오는 게 아니라 가혹한 형벌이죠.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지금 맞아서 서로가 피투성이가 됐는데 기뻤대요. 얼마 전에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은 도망가는 것밖에는 할 게 없었던 인간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시는 거야. 아마 사도들이 경험했던 기쁨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 사람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와 기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징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자를 보면 형 그리스도인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죠. 두 사람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옥터가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요. 신기한 건 쇠사슬은 또 왜 풀어진대요? 한 번에 일어납니다. 듣고 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그들의 찬송을 듣고 있던 죄수들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신론적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 이런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거는 어떤 신의 진노를 샀다든지 어떤 이런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신의 개입이구나. 이 사람들이 뭔가 관계가 있구나. 알았을 겁니다.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다가 깨가지고서는 다 도망간 줄을 확신한 이 간수는 자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극적인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 이 간수들은 대개 퇴역 군인들, 로마 퇴역 군인들도 했어요. 근데, 고증에 의하면 한 학자가 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 시의 공적 노예들이 이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빌립보 시의 공적인 노예들이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신분으로서는 로마 군인일지라도 죄수를 놓치면 자기가 그 죄수의 생명을 대신하는 법인데 로마법에 이런 경우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렵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는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말하죠. 그리고는 급히 불이 나게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해요.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간수의 반응이 뭐예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나 이러다 이거 큰일 났다. 나 죽었구나. 두 번째 두려움은 다 있어서 안심을 하면 되는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뭐죠? 어제 잡혀온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죠. 신의 개입이.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겠어요. 잘 대해줬겠어요. 간수가 착해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못되게 했을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함부로 대했을 거예요. 발길질 했을 거예요. 자기가 부당하게 대한 이 사람들이 이 지진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드려서 외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톰 라이시라고 하는 학자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갑자기 왜 구원이 튀어나오냐고 여기서. 지금 이 처지, 이 상황을 내가 지금 어떻게 모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거를 지금 의논하는 거라고. 천만에요. 천만에요. 간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적인 개입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왜 붙잡혀왔는지를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지극히 높으신 신이 보내신 구원을 전하는 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유명한 말을 바울과 신란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 밤에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식구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야밤에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게 34절을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믿음이 들어오고 그 집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차려줬다 그러잖아요. 환대예요. 환대예요. 근데 이 간수가 이런 짓을 하면은 벌을 받아요. 규정에. 죄수에게 음식을 절대 줄 수 없어요. 근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음식을 먹여요. 씻어주고.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죠?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인데 믿으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들을 환대합니다. 이런 용기가 나옵니다. 복음을 진실하게 믿었다는 증거로 누가는 이 환대를 여기에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루디아의 이야기와 똑같죠. 루디아의 집처럼 큰 집은 아니었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지진이 아니라 이 지진이라는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이죠. 바울과 실라,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뭐 옛날에 선교 여행을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가셨는데 그 갖고 다니면 안 되는 물건을 이제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면세 그 아니 관세 그 통과할 때 이제 막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통과했다는 간증을 갖다 오셔서 하시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때 그 얘기 들으면서 갸우뚱했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오늘 비를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또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차가 빨리 잡히게 하시는구나. 뭐, 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주차장 자리를 하나를 또 이렇게 남겨두셨구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기적은, 지진은 바울과 실라를 건져내는 표적이라기보다는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표적이에요. 그렇게 밤이 지나고 그 복잡한 밤이 지나고 날이 샜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방면하라고 그러죠. 아마 간밤에 있었던 지진을 보고 이 상관들도 느낀 바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두려움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또는 충분히 혼내줬고 고소한 사람들도 이만하면 만족할 테고 그리고 흥분한 군중들도 다 이만하면 괜찮을 테니 이제는 추방하면 되겠다. 방면에서 추방하면 되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수가 와서 이제 말을 전합니다. 이제 나가시랍니다. 평안히 가세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연좌 농성을 벌입니다. 연좌 두 사람이 앉아서 이제 안 나가.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가 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니네 꼭대기 있는 놈들 와서 우리한테 나가달라고 사정하면 우리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혜택을 언제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용할 때를 분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라고 생각했던 거죠. 빌립보 교회의 장례를 생각할 때 그들은 이 빌립보 시내의 유력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다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상관들이 와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서는 제발 나가주세요 막 부탁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주전 70년에 키케로가 같은 사건으로 베레스라고 하는 관리를 탄핵을 할 때 한 유명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베레스를 탄핵함이라는 키케로의 연설인데 로마 시민을 묻지도 않고 함부로 천민처럼 매질을 하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하는 이런 베레스와 같은 관리들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했던 연설입니다. 두려울 만하죠. 왜냐하면 자기들 모가지가 달아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결국은 상관들이 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게 되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지혜이고 유연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과 실라가 간 곳은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로 갑니다. 어디에서 모이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이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형제들은 누굴까요? 누가와 디모데가 있을 거고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이 있을 거고 아마도 막 조인한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나간 여종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교인들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설립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회심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셨습니다. 루디아의 구원의 주도권도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믿게 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왜요? 그 간수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이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니까요. 이렇게 완악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뭐가 필요했겠어요? 기적이 필요했겠죠. 이런 극적인 사건이 필요했겠죠. 하나님은 루디아 같은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치 않게 심히 맞고 투옥이 되죠. 순종이 가져온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밖에 없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왔을 때 마침 두아디라의 집이 있는 이 루디아가 장사하러 마침 사업차 빌립보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침 우연히 우리가 말하는,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집어넣으셨는데 그날 마침 그 간수가 당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아는 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고작 드러난 것들 말고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결과를 봐야만 우리는 조금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인생을 다 살고 하늘에서 주를 만날 때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지겠죠. 놀랄 준비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원망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조심해야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조금씩만 가르쳐주시고 조금만 보여줘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아이고, 입을 닫아야 한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가 막힌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력으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이루실지를,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일밖에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나밖에 안 보이면 망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안 됐고 나야말로 사랑받아야 되고 모두가 날 사랑해줘야 되고,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요.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영광의 빛이 나에게 올 때 바뀌어요. 그 전처럼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손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순종이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 언제나 불순종의 결과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우리를 감옥에 넣으시나 그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이 가져온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고난을 초래할지라도. 불평 대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실천적 교훈이 있습니다. 루디아와 간수가 자기들의 회심의 진정성을 환대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루디아는 복음을 믿은 즉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의 예배 처소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간수도 복음을 믿은 그 밤에 죄수들을 데려다가 씻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환대했습니다. 음식을 나눴습니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된 믿음이 형제들을 향한 환대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이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덕목이었습니다. 초대교회만 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형제 사랑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성이고 환대는 이 본성의 드러남이고 실천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라고. 이 환대는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힘이었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환대는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하고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비신자 가족의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본문은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지체들을 격려합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간수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약속입니다.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실을 아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때를 가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